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이런 제목으로 마가복음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일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를 가장 감격스럽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랜 투병 끝에 마침내 불치의 질병을 이겨내고 완쾌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회복불능에 절망적이고 처참한 지경에 있었던 자들이었으며 그런 우리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므로 우리가 마침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생애적으로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가운데 반드시 깊이 깨닫고 경험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종교적 관성에 따라서 오랜 시간 동안 단지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에서 벗어나서 마침내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실체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일을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은 언제나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찾아오심,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마침내 마주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 안에서 반드시 경험되어야 될 일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흉악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를 온전하게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죄인에게 찾아오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가장 대표적으로 상징성 있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에 그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오늘은 이 성경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바다의 건너편으로 거라사인들의 지방으로 왔다. 그리고 그가 배에서 나오시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들에서 나와 그를 만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큰 풍랑이 일어났던 칠흑같이 어두운 갈릴리의 호수 위에서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깨닫게 되었고 다시 한번 그들의 스승이 얼마나 두렵고 경외할 만한 존재인지를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그들은 갈릴리 호수 건너 동편에 거라사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지역의 지명을 가다라 지방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두 지역 모두 갈릴리 동쪽에 위치한 서로 인접한 지역이기에 두 가지 지역의 이름이 복음서에 각각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많은 인파로 인해서 그들을 고치고 치유하시는 일로 인해서 몹시 육체가 고단한 가운데 계셨던 주님은 배 고물에서 태풍이 불어와도 아랑곳하지 않고 잠을 주무셔야만 했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말씀하신 참으로 고단한 삶을 주님은 공생애 동안 이 땅에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호수를 건너오자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편안한 환대와 휴식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귀신에게 사로잡힌 포악한 자가 주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죄인들을 향하신 끝없으신 사랑이 아니라면 도무지 감당하실 수 없는 일들이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주님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과 마주하게 되셨는데 그는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을 만큼 흉측한 자였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마주하시는 자들은 그 지역의 유지나 권세나 부귀와 영화를 가진 부귀와 명예를 가진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가까이 하고자 하지 않았던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과 세리와 죄인들, 주님은 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무덤은 저주의 장소이고 두려움의 장소였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는 마을에서 떠나 무덤을 거처로 삼고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버려진 채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귀신과 귀신 들린 자를 두려워하면서 이 같은 자를 위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그를 광인 취급하면서 결박해 놓으려고 했을 뿐이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을 보면 그는 무덤들 사이에 거처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아무도 더 이상 쇠사슬로 그를 묶을 수 없었다. 그 때문에 여러 번 쇠고랑들과 쇠사슬에 묶였으니 그에 의해 끊기고 쇠사슬들과 쇠고랑들이 깨뜨려져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다. 그리고 밤과 낮 내내 무덤들 사이에서 그리고 산들 사이에서 그가 소리 지르고 그 자신을 돌들로 상하게 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덤들 사이가 이 귀신 들린 자가 기거하던 거처였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쇠사슬과 쇠고랑을 사용해서 그를 결박해서 붙들어 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번번이 그는 이것들을 모두 다 끊어버리고 도망을 쳤고 그래서 더 이상 누구도 그를 제어할 수 없는 포기 상태에 그는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의 모습을 설명하기를 낮에도 심지어 밤까지도 무덤들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산속에서 괴성을 지르면서 스스로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발가벗고 나체로 돌아다녔다고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정상적인 사람과 같지 않았고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괴력을 가졌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르고 스스로 자신을 학대하며 괴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한 나머지 쇠사슬과 고랑을 동원해서 여러 번 그를 묶고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전부였던 거죠. 그를 치료하거나 귀신을 물리칠 능력이 전무했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두려운 나머지 자신들을 해할 수 없도록 그를 그저 쇠사슬을 이용해서 그냥 묶고 두려고 했을 뿐이었습니다. 자, 귀신 들린 이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에게 삶이란 곧 지옥과 같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죽고 싶었겠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악령이 지배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스스로 죽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었던 자신도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의 모습으로 그는 그렇게 그의 인생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가족을 비롯한 모두에게 버림을 받고 모두가 두려워하는 사람 취급을 받으면서 괴물 같은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자가 영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한 죄인들, 마귀의 자식들로 살아가던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부끄러움도 수치도 모르고 그 포악한 성격이 드러나면 자신도 억제하지 못해서 언제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면서 살아가던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분노에 사로잡히면 제어할 수 없는 혈기를 드러내고 폭언과 폭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아무도 눈에 보이지 않고 자신이 누구인지도 망각해버립니다. 한마디로 미쳐 날뛰게 되는 거죠.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야 자신이 왜 그런 말을 했고 그런 행동을 했는지 뒤늦게 후회하고 자신조차도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한번 죄를 향해 유혹을 향해 빠져들게 되면 가족도 그 누구도 말릴 수 없이 그 죄에 깊이 빠져들고 기어이 극악한 길로 가버리고 마는 것이 죄인들의 모습, 우리가 예수 밖에서 이 세상에서 살던 모습이었습니다. 부끄러우면서 수치도 모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만이 가장 옳다 여기고 자신이 가진 것을 뽐내고 자신을 즐겁게 하는 쾌락적인 삶에 젖어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무덤 사이에서 괴성을 지르며 발가벗은 몸으로 사람들과 스스로 자신을 자해하던 영적으로 보았을 때 이 귀신 들린 자와 결코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왔던 자들이었습니다. 누구도 억제시키지 못할 만큼 불같이 화를 내고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고집과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려는 자기의 자존심을 악착같이 지키면서 모든 쇠사슬을 다 끊어버릴 만큼 강력한 죄악의 성품을 쫓아 그렇게 무엇에 홀린 듯 세상에서 돈과 쾌락과 자기 사랑의 지배 속에서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전혀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삶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는 그런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때때로 우리의 영혼이 무뎌질 때마다 종종 이 옛사람의 모습이 살아나 자신도 통제하지 못하는 죄를 범하고 후회하고 또 회개해야 되는 삶을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한 존재들입니까? 이것이 죄악의 권세에 악령에 붙들려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언제든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의 손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될 때 여전히 우리 안에서 목격하게 되는 죄악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풍랑이는 호수를 건너와 만나 주신 자는 바로 그런 귀신 들린 자, 우리 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보고 멀리서부터 그가 달려왔다. 그리고 그가 그에게 절하였다. 그리고 그가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고 당신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당신은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멀리서 주님께서 배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귀신 들린 자는 한눈에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처럼 정확하게 표현하고 인정한 자가 없었지만 이 귀신 들린 자만큼은 매우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귀신의 입을 빌어서도 예수께서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게 된 장면이었습니다. 물론 주님은 이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왕국에까지 알려지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엄청난 소식은 어두움의 권세들까지도 모두 인지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던 일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은 말합니다.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라고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사탄 마귀의 세력들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귀신 들린 자는 극도의 두려움에 떨면서 주님과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서둘러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지존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귀신 따위인 자신에게는 신경을 쓰실 이유가 없고 그저 하고자 하시는 일에만 열중하시면 된다는 이런 의미로 자신을 제발 해하지 말아달라는 것을 간청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실 수만 있으면 당장에 자기를 무저갱 밑바닥에 쳐놓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귀신은 하나님께 맹세하고 자기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빌고 있었던 것입니다.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8장 29절을 보면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라고 구체적으로 귀신 들린 자가 주님께 한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지금 귀신 들린 자는 종말론적인 심판의 날에 있게 될 모든 사탄 마귀들에 대한 징계, 곧 영원히 무적행에 던져지게 되는 그때가 아직 도래하지도 않았는데 왜 지금 벌써 자신 앞에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그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불만과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귀신은 이렇게 예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며 자신을 해하지 말아 주실 것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귀신이나 악령의 활동에 대한 기록이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 당시와 이후 사도시대 이후로부터는 귀신이나 악령의 역사들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종교개혁 시대나 청교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의 역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귀신이나 악령의 역사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예수님께서 계셨던 시대처럼 드러내놓고 역사하지 않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귀신이나 악령의 역사는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권능을 극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일시적으로 두드러지게 일어났던 이런 역사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귀신 들린 자들의 출현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이고 주께서 모든 사탄에게 매인 자들을 풀어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다만 일시적으로 나타났던 것뿐이지 그것은 복음이 말씀하려고 하는 본질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13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축출하기 위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의 영혼과 육체를 장악하여 오늘까지 주인 노릇을 해오던 귀신에 대해서 주님은 즉시 퇴거 명령을 하셨습니다. 영혼의 진정한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불법 점거 중이던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자기의 소유로 삼으시는 이 장면은 모든 택하신 백성들을 그 사탄의 권세 아래서 해방시키시는 위대한 그리스도의 구령사역의 그 의미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탄의 권세 아래서 해방시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사탄의 지배 아래서 벗어날 수 없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마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심으로 사탄의 지배 아래서 우리를 영원히 구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삼위 하나님의 구속하신 은혜로 사탄 마귀로부터 영원히 해방된 자들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은 그때의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르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원수되었던 자들이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우리들을 위해 주님은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시키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진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와 원수된 자들이었고 사탄의 종이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임하신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된 자와는 말도 하지 않고 보지도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면 주님은 우리가 사탄의 자식이 되어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어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분이셨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를 그러나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그 사망과 저주에서 건져내신 그것이 바로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은 그 사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고집스러운 양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모두 제 길로 멸망의 길로 행하고 있었던 우리들을 위해 아들을 대속의 제물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흉악한 자를 아무런 조건 없이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를 지배하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를 구원하심 같이 우리 모두를 주께서 그렇게 불쌍히 여기심으로 마귀의 종노릇하던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돌아오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을 기리고 찬양해야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귀신 들린 자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귀신은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만음이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군대라는 말은 원문으로 레기온이라는 헬라어인데 이는 로마 군대의 군사 용어입니다. 6,000명의 보병과 120명의 기병으로 구성된 일개 군단을 레기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의 수가 많은 수의 무리였기에 지금 귀신이 우리의 이름은 군대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이겠죠. 이렇게 군대와 같은 귀신들이 떼거리로 들어가 있으니까 누구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화가 나면 사람이 눈이 뒤집어지고 표독한 표정에 거침없는 포악한 말들을 입에서 뿜어냅니다. 누구도 말릴 수 없이 그 분노가 말과 행동으로 폭발되고 자기의 행동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합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도 모르고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다시 제정신이 들어서야 자기가 왜 그랬는지 뒤늦은 후회를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어도 우리가 종종 마귀의 악한 영의 지배를 당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은 정말 마귀들 한 부대가 들어가 있을 만큼 아주 고집스럽고 거칠고 사납고 포악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죄악된 그 성향을 우리의 이 언행들을 잘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들은 군대만큼이나 많은 수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귀신들도 지금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오금을 저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누가 우리를 해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비바람과 풍랑이 치는 배를 침몰시킬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수천의 군대 같은 귀신과 마귀가 우리를 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는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21장 17절 18절에서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군대같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 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믿지 않는 가족들 또한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하나님께서 몰아내 주셔서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귀신은 다시 구걸하기를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보내지 말아줄 것을 간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귀신 들린 자가 대화를 할 때 그 인근에 많은 수의 돼지떼가 먹이를 먹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과 타협하기를 자신들이 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에 주님은 이것을 허락하셨고 다음 순간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순식간에 비탈을 달려 갈릴리 호수에 뛰어들어서 몰사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00마리입니다. 자, 여러분 눈앞에 이런 광경이 벌어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참으로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재미난 일은 아닐 것이에요. 언젠가 전염병으로 산 채로 살 처분을 당하는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돼지떼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인근 마을 사람들은 며칠 동안 낮이고 밤이고 땅 속에서 돼지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수천 마리의 돼지떼가 울음소리를 내면서 물에 빠져 죽는 장면은 결코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전대미문의 일이었고 보는 이들 모두가 충격에 빠뜨릴 만한 이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왜 주님은 귀신의 청을 들어주신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한 명의 영혼이 2,000마리의 돼지보다 주님께는 더 귀한 가지요. 2,000마리의 돼지가 물에 빠져 몰사하는 이 믿기 힘든 광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수많은 귀신도 예수께 굴복당하는 이 메시아적인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한 사람 속에 들어간 귀신의 수가 이같이 많았고 그렇지만 이 귀신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앞에 모두 축출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제정신이 돌아온 사람은 자기에게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어갔고 그 귀신들을 주께서 쫓아내 주셨는지를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마귀가 얼마나 많든지 그들의 존재가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든지 성도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라면 모든 귀신과 악령들이 우리를 지금처럼 손 하나 까딱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어떤 괴로움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도 여러분을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두려운 것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되어주시는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할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것들을 방목하던 자들이 도망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성읍과 촌락들에 보고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보러 왔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께로 온다. 그리고 그들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있는 귀신 들렸던 자를, 군단을 가졌던 자를 살펴본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치던 돼지가 몰사하자 현장에서 돼지를 치던 자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믿겨지지 않는 일이 그들 눈앞에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들은 즉시 마을로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고하게 됩니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이었기에 이것은 한 사람의 소유라기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돼지들이었을 것이고 아마도 위탁을 받아서 몇몇 사람이 그 돼지를 치고 있었던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돼지를 치던 자들에게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 이 돼지의 소유자들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었겠죠. 이 사실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귀신이 들려 무덤가에 거하면서 벌거벗은 채로 괴성을 지르며 돌아다니던, 누구도 재워지 못하던 그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한 상태로 앉아있는 것을 먼저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 되어진 일을 보고 모두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놀라운 기적을 확인했습니다. 2,000마리나 좋게 되는 돼지들이 모두 호수에 빠져서 몰사한 일과, 그리고 귀신이 들려서 광인처럼 살던 자가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오게 된 이 믿겨지지 않는 현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보인 반응이 16절과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귀신 들렸던 자에게서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지, 그리고 돼지들에 관하여 본 자들이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그들의 지역들로부터 떠나시기를 간청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지옥을 경험하던 귀신 들린 자가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온 일에 대해서 누구도 기뻐하지 않았고, 이 일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하루아침에 그들의 소유가, 그들의 재산이 소멸된 것과 예수께서 보이신 이 권능이 그들에겐 두려움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 자신들에게 또 어떤 재산상의 심각한 피해가 일어날지에 관해서 염려했습니다. 그 결과는 예수를 자기들의 마을에서 추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병 낫기를 원하는 자신들의 피로를 채우고자 할 때는 밤이고 낮이고 주님을 성가시게 했던, 그렇게 주님을 찾았던 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를 잃어버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또 일어날 것이 염려가 되자 그들은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예수님으로 하여금 빨리 이곳을 떠나달라고 청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행복한 일이고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어야만 하지 고통을 당하고 핍박과 고난과 연단을 받아야 되는 일임을 알게 된다면 오늘의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주님께서는 주님을 쫓는 길에 지불되는 그 대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도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무나 순종하여 따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가 아니라면 절대로 따를 수 없는 기준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는 길은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맛보고 즐거워하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님을 주님은 분명히 엄숙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복음이 누군가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가슴에는 무거운 돌처럼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궁극의 사항을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서 누리게 될 복만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도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의 이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주님을 쫓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믿음과 구원에 관해서 오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소수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미친 사람처럼 살아가던 한 영혼이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온 일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고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이가 누구이신지도 깊이 알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일이 왜 일어났고 이 사건에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고 알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단호하고 분명했습니다. 당신을 감당할 수 없으니 이곳을 우리를 떠나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된 복음은 누구에게나 감당이 될 수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누군가에는 거치는 돌이 됩니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이 모든 일이 두렵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만을 원하고 있었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놀라운 권능을 행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께서 지금 그들 앞에 계셨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가치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메시아를 대면할 수 있는 다시 오지 못할 기회를 그들은 그렇게 허무하게 잃어버렸고 예수님을 쫓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세월을 교회에 나왔어도 참된 복음을 들었어도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관해서 지식적으로 알게 되었어도 그리스도의 가치를 결국 깨달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여러분 가운데는 아무도 없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이슈는 자신들의 돼지를 하루아침에 모두 잃어버린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모든 어리석은 그들의 결정은 그들의 지극히 인간적인 욕망과 물질적인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가 어떤 용한 능력이 있든 그 능력이 내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나를 두렵게 한다면 나에게 큰 손실을 입게 만든다면 그 예수는 두려운 존재이고 불필요한 존재로밖에 여기지 않고 있었던 이 어리석은 자들을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모습이 없을까요? 우리의 믿음 안에는 이런 요소들이 없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신앙은 달면 삼키고 나에게 쓰면 뱉어낼 수 있는 이런 가치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형통과 번영과 안정과 행복을 꿈꾸었는데 원하는 것을 얻는 대신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과 박해가 여러 고통스러운 일이 찾아오게 될 때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일이 있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여길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붙들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거룩한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고서라도 좁은 길을 따라 주님을 쫓을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자문해 보십시오. 이제 그만 떠나고 싶은, 굳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은, 그리스도를 찾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의 길에서 결국 미끄러지게 되는 매우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을 통해서 물질적, 육체적 축복을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결국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고 미끄러지게 되는 일은 참된 복음이 선포되던 모든 시대, 모든 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돼지 2,000마리보다 한 영혼을, 당신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깊이 발견하고 깨달았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는, 버릴 수 없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사람들은 모두 예수께서 자기들의 동네에서 속히 떠나기만을 구했지만 이 귀신 들렸던 자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18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배에 오르실 때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그에게 그와 함께 있기를 간청하였다. 그러나 그가 그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다만 그가 그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너의 집으로 너의 친척들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주께서 너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고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보고하라. 그래서 그가 떠났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였는지 그가 데가볼리에서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신 이후에 이 일로 그곳 사람들이 예수께 떠나기를 간청했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악령으로부터 건져내시고는 주님은 또다시 발길을 옮기셨습니다. 주님은 두 가지 목적으로 갈릴리 호수를 건너셨던 것이죠. 한 가지는 제자들이 가진 믿음 없음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과 그리고 호수를 건너 군대 귀신에게 붙잡혀 있던 이 가련한 영혼을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목적을 모두 이루시고는 자신에게 떠나달라고 청하는 무례한 자들에게 아무 말씀 없이 배를 타고 그곳을 떠나고 계셨습니다. 기대하는 바가 없으셨으니 실망하지 않으셨고 그들의 무지함을 아셨으니 분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귀신 들렸다가 노임을 받은 이가 예수께 자신도 예수를 따르고 함께 있을 수 있기를 청하였으나 주님은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보다는 집으로 돌아가 주님께서 어떻게 이 놀라운 큰 일을 내게 행하였는지에 대해서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에 대해서 가족들과 친족들에게 이 사실을 고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집으로 돌려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돌아갈 본향을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영원한 안식과 참 평안을 절대로 맛볼 수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영원히 다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능한 자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이 진리를 여러분이 아시고 체험하시고 감격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게 여기게 됩니다. 다툴 일도 없고 그렇게 못마땅해하며 불평하며 살아갈 일도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그토록 고대하던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일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를 집으로 가족들에게 다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잃어버린 가족들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 정처 없이 귀신 들려 누구도 붙들어 둘 수 없는 벌거벗고 다니면서 수치를 몰랐던 이 불쌍한 영혼을 낫게 하셔서 다시 집으로 향하게 하시는 위대한 메시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일어난 이 위대한 사건에 대해서 그가 그의 가족들에게 이것을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생각만으로 눈물이 가득 고이게 되는 하나님께 받은 잊을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여러분의 생애를 변화시키신 주님을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도 전하고 알리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을 이제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힘써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먼저 당신을 주께로 부르신 이유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군대 귀신으로부터 벗어난 이 생애적인 은혜와 감격을 경험한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자들이 되십시오. 그로 인해서 그 예수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힘써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귀신 들렸던 자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데가볼리에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힘써 전파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내게 일어난 일, 나 같은 죄인에게 마침내 일어나고야만 그 감격적인 사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사탄 마귀의 종으로 타던 죄인이 마침내 영생 얻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힘써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 전도입니다.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을 행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자에게는 감추어지지 않는 일이 바로 복음을,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이처럼 침묵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는 나오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그 십자가를 생생하게 생애적으로 경험한 자들이 많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자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자 한 바울의 고백이 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도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치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은 자신이 어떻게 해서 병에 낫게 되었는지를 말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실을 믿고 아는 자들이 어떻게 입을 다물고 조용히 살 수가 있을까요? 나만 잘 믿고 천국에 가면 된다. 이런 생각 속에 절대로 가두어 둘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자, 그래서 내 인생 속에서, 내 영혼 안에서 기어이 일어나고야만 이 위대한 일의 증인이 되어버린 자는 죽는 날까지 오직 한 가지 일만을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다른 어떤 일보다, 다른 어떤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보다 이 예수를 전하는 일,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일을 멈추지 못하는 그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가 진정한 신자입니다. 그는 가서 예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서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지식을 자랑하거나 우리의 화려한 커리어를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오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은 모두 귀신 들린 자와 같았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말릴 수 없을 만큼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온 자들이었습니다. 언제나 나를 위해서,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의 행복에만 집착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온 마귀의 종 노릇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셔서 하나님 없는 공허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되고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끝이 기다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지를 결코 잊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이제 온전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알리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주신 이유입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 살아가던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이끌어주신 궁극의 목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데가볼리는 갈릴리 호수 동편과 요단 강가에 인접한 10개의 도시를 가리킵니다. 로마의 통치자들이 유대인들의 민족주의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헬라 로마의 문화를 이식해 놓은 그런 도시들이었습니다. 10개의 도시는 거라사, 가다라, 담메섹, 필라델피아, 스케토폴리스, 힙보, 펠라, 라파나, 디온, 캐나다, 이 10개의 도시였습니다. 예수께로부터 나음을 입은 이 귀신 들렸던 자는 최초의 평신도 선교사로서 사명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군대 귀신에 의해 고통을 받았던 이 극악한 괴로움에 시달렸던 이 사람은 아직 예수의 제자들도 시작하지 않은 사도적 사명을 가지고 죄악이 넘치는 도시들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큰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의 긴 세월 속에서 건져내셔서 주님은 그를 이처럼 이방인들이 세운 당대 가장 화려한 도시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주님은 그를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랍고 신비한 일들입니다.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 광인의 삶을 살던 자를 새롭게 하셔서 모든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전하며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전파하는 도구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왜 우리의 인생 속에 어느 날 찾아오셔서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큰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바 그 사명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즐겁게 살다가 천국에 가면 그만이 아니라 이같이 형언할 길이 없는 큰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하는 자 되기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도는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나를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진솔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놓았는지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신자의 가슴 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생각만 해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지워지지 않는 감격과 감사가 있는 자라야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흔적이 선명하게 여러분의 영혼에 찍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부디 주님을 위해서 하십시오.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주가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입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엇이 참된 진리이며 참된 믿음이며 참된 구원인지 이 비진리와 진리가 뒤섞여버린 마지막 시대에 온 몸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진리를 곧게 붙들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참 믿음과 참 구원을 참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내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기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생기게 되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과거 속에서 우리를 알던 모든 이들에게 우리의 이러한 삶의 모습이 기이하게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살짝 미친 사람들입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그 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이나 여러분의 지인들에게 기이하게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것입니다. 전에는 귀신 때문에 미쳤었고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모든 쾌락적인 것들에 미쳤었다면 이제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그 진리 때문에 미쳐서 오직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기이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정신 나간 사람들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을 미치지 않고 가려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힘은 옥합을 깨고 머리로 예수의 발을 닦을 수 있는 그 까닭은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나의 모든 것이 나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전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게 오늘도 우리의 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게 만드시는 그 일을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 그 일을 성실하게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고난들이 우리에게 모두 유익이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사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는지를 생각하십시오. 무지와 죄악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소망 없는 죄인에 지나지 않았었는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나의 나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신다면 성도 여러분, 이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하십시오. 그 위대한 사랑에 포로 된 자들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임하사 오늘도 놀라운 변화들을 만들어 가시므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모든 즐거움과 쾌락과 부요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라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의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행보는 주께서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를 거듭 나타내시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사건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모든 일은 그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적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 힘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 진리를 굳게 지켜내는 일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깊이 만나주시고 우리를 감격해 하심으로 이 사명을 따라 살다가 주를 배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를 다 함께 간절히